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살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용서받은 사람도 이런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나는 의롭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마치 목욕을 했어도 또 발을 씻어야 할 만큼 발이 더 먼저 자주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조건이 되고 그게 마치 자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 세 번째와 오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까지 함께 묶어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두 번에 나누어 해야 할 말씀인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을 제가 성금요일인 줄 모르고 그렇게 세트를 했댔는데 그게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 두 가지,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악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시험하다,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 말로는 페이라스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평가라는 겁니다. 평가. 이 말을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테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시험을 치르다, 시험하다,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느 만큼 이해를 했는가, 어떤 학생이 어느 만큼 이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대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고 기대하는지 그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훈련을 받고 연단받아서 더 성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평가라는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에 보면은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서 그것을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시험이라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빌립을 시험하는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디서 떡 사는 거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빌립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이건 단지 빌립만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빌립이 그 대상에 올랐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기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제자들이 다 그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훈련하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만나서 연단을 받고 인내를 키우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삶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알아보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온전히 잘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걸려 넘어져서 실패하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겪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베드로도 아니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나는 어쩌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그보다 더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시험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게 되면, 아, 난 틀렸다.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본래 선택받은 게 아닌데, 내가, 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흉내 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포기시켜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마귀가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곁에서 보니까 정말로 가관이 정말 보기가 너무 아주 안타까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주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못 칩니다. 막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밀 까부르듯 하려고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밀을 농부가 밀을 까부를 때요. 우리말로는 까부른다 한 말은 키 위에다가 밀을 놓고 키를 이렇게 키질을 해서 알곡을 따로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인이 키를 키 안에 있는 밀을 휙 위로 던집니다. 던지면 밀이 올라갔다가 키 위에 떨어질 때 이때 키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 바람이 생깁니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인데 뭐 옛날 어른들이 그 과학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했겠습니까만은 바람이 생기면 떨어지는 밀과 겨 사이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땡겨가게 되면 겨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여인이 수없이 하죠. 던졌다가 내렸다, 던졌다 내렸다. 그러다가 또 다시 앞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밀이 그 위에서 말입니다. 키 위에서 위로 높이 던져졌다가 떨어질 때 중심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밀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키 위에 있어요. 사탄이 휙 던졌습니다. 던져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 중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 다 버티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수없이 그러나 밀은 잘 모르죠.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그 과정이 누가 보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 일을 안나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가지고서 뭐 졸지를 않나, 그 다음에 기도하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자르지를 않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부인을 하잖아요. 막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시험이요. 얼마나 베드로를 어지럽게 했으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순간에 흔들려서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려고 할 때 칼을 빼들어서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가서 예수님 모른다 아니 진짜 당신 맞는데 아니 나 저 죽일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시험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부정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 유혹에 대해서. 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악이라는 것 잠깐 얘기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악은 악 또는 악한 자, 죄 또는 마귀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중성으로 쓸 수도 있고 사람인 남성에게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사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는 이게 그 중성으로 써서 이걸 시험 또는 악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이제 악이죠. 그게 중성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들어서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악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 그 동사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들어가게, 안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이야기할 때 악에서 구한다 하는 이야기는 악에서 빠져 나오게 하소서, 구출해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기도입니다. 이걸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라는 것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에 직면하는 것과는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좌 위로 나는데 어이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새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동의해야 돼. 내가 안 돼. 그리고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지푸라기도 던져버리고 새를 쫓아버리고 그러면은 새가 여기 둥지를 못 트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이 차이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삼키게 하는 그런 일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주님, 아니 아버지,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데려간다는 말은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걸 말하죠. 세상에 있는 죄의 유혹 같은 것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육신을 초월해서 이런 것들을 시험 안 봐도 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온전한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서 완전히 면제받도록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서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시험이 오거든 주님, 내가 기도한 대로 여기서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도우세요. 그런 기도이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시험에서 오히려 성숙해지도록 나를 좀 그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기게 해달라는,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의미와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아, 이걸 알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험이라는 게요,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을 이야기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의 모든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유혹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험, 그것은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 첫 번째는 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욕망. 우리는 흔히 이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작은 자본을 가지고 한꺼번에 펑 튀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이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0,000불을 투자했는데 일주일 후면 10만불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한번 깊이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내가 뭘 노리고 있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 뭐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반드시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욕심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져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시험에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나잖아요. 도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돼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심의 기본적인 뜻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과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방식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 결국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 급속도로 유혹을 받아서 죄에 물들어가는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을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자기 백성 삼으려는 자기 영토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마치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토로 삼고 그 백성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노출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마귀가 시험의 대상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고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데 뭐 때문에 또 뭐 자기 수하를 삼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까? 아,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들이 시험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시험의 대상을 뽑는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만 넘어뜨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간간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극렬히 물고 늘어지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예수님 안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유혹에 대한 갈등, 무서움, 두려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아니 예수님이 두려워했다고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지시는 걸 제가 겪어본 적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당하셔서 두려워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두려우신지. 제자들한테 그 심경을 고백할 때 보면요,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토록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백성들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조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시험이 더 약해져야 할까요? 세져야 할까요? 여러분 마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 가만 놔두니까 이건 막간에 요걸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번민하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 조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 우리 바울사도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시험을 완전히 다 이겼어. 이제는 나는 시험에 자유로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넘어진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글쎄요.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없어요. 성경에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기 살자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좀 부끄럽잖아요. 치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다윗?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이 모욕당하면은 자기 죽을지 살지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막 뛰어덤벼드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가 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로, 극단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악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력으로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의 시련 고난을 차단하려고 하고 졸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 얼마나 뼈가 아팠겠어요. 닭이 울 때면 그가 그것이 생각나서 울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넘어지며 뼈아프게 시련의 아픔, 유혹의 아픔을 넘어서며 겪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 선언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여러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 의, 구원의 확신, 복음,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무장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아,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만약에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시거든 여러분 저한테 방법을 문의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의 전화기에다가 성경 하나 앱을 설치해두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성경 구절 기억나는 단어 몇 개만, 단어 한 개만 치면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그럼 다시 가서 보면 돼요. 여러분 굳이 다 암송 못 해도 돼요. 아, 암송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건 즉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는 경로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시험이 오는 경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가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시험이 얼마나 취약한지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이 가르친 전쟁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적이 보입니다. 어디로 오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험 앞에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로 가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즉시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아, 여러 가지 전신갑주 중에 이건 두 개나 두 번이나 사용됐어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성령의 검, 허리띠로 힘을 받고 공격하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에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고할 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게 청년들의 강한 힘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방식은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 기도. 근신하고 깨어있는 최상의 방식,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아, 여러분, 이 기도가요, 나 자신만 깨어있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중보기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를 시험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막아설 때 우리 주님이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청구해가지고 늘 까부르듯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요, 이런 걸 하셨어요. 보세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악한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그 키 위에 올려놓고 밀 까부르듯 하면서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를 그로하여금 저주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 우리 주님이 그때 같은 시간에 뭘 하셨냐면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아,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이런 거예요. 좀 다릅니다만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50인, 45인, 30인, 20인, 10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고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무장, 기도, 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라는 게 거창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하며 아니면 무슨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식의 기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나 좀 이기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인데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들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일진데 이 기도의 목적, 이 기도의 의미, 그것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우리 교회라는 이 영적인 나라, 선교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건 지금 이미 말씀드린 이 왕권,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이야기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모두가 다 아버지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만세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기도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들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동, 제스처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박수를 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엎드려 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동, 제스처들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든 권세든 영광이든 다 아버지 겁니다. 우리 거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 다 가지세요. 우리는 아버지 주시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뜻이 잘 드러난 것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하나님의 생각이 잘 드러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칼빈주의, 뭐 예정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칼빈 선생이 말했던 주권에다 두고 싶습니다. 주권.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성경,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찾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일 애송하는 시를 찾으면 시편 23편을 고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11장 28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28절로 알아뗐는데 어떻게 36절로 나와 있네요. 아, 예, 36절이 맞습니다. 네,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기왕에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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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운행되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칼빈 선생은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 주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주권 안에 믿음이 있고 죄 사유함이 있고 이 주권 안에 하나님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할 때는 위를 쳐다보십시오. 이 기도문을 할 때 위를 쳐다보시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아버지 앞에 드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말을 배우고 헬라 말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도 많이 외워서 그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아무데나 대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향하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실한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송량을 드리러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원의 마지막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길게 살폈던 건데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 세 가지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걸 응용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덧붙이면서 더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